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갖는 근본적인 뜻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성령이 신자의 보증이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그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의 표로서 성령님이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그 성령 세례들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있으시다는 표요. 성령이 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란 결국 혼자가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는 포기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넘어뜨려도 세상이 성령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성령이 신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뜻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로만 확인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일들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할 때 깊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로나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나왔던 기록을 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약속들을 구해봤는데 마가복음 맨 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를 집으며 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사실은 받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산도로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 하더라도 그 산이 옮겨가는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 우리는 그 기적들이 실생활에서 사실은 일어난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애누리해서 믿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 그 말씀들은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 호기심을 갖고 쫓아다니며 증언을 듣고 감격을 하는데 죽었다가 살았다는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부활 갖고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좀 나쁜 버릇이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버릇이라기보다는 둔감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부활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활했다 그러고 중생했다 그러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들은 그 실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식 그 일반 자연인식으로 하자면 안 죽었죠.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표가 어디에 나타나죠? 저들이 부끄러워하게 됐고,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건 아마 추측컨대 어떤 영광스러운 뭐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진실을 아직 모릅니다만 무슨 우리 몸에서 무슨 빛이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하자면 그 빛이 없어졌다든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입니다. 저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자로 태어난 자의 삶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롭게 살아난 일에 대해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 경험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감동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예수를 몰랐는데 알게 됐고 예수를 믿기 싫었는데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야말로 구원 확신에서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할 때 했었습니다. 사실은 벌써 옛날인데요. 호랑이 예수 믿던 시절 얘기인데 세상에 나간 안 믿는 호랑이는 담배를 피웠고 예수 믿는 호랑이는 그때 예수 믿던 새벽기도 나가던 시대에 기억나세요? 저 우리 지하실에서 하던 시절에 구원 확신을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던 눈먼 장님을 깨우친 장면에서 했습니다. 그 장님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걸 분명하게 하나 확인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엔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이제 장님이었던 때와 눈을 뜬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 그때는 보지 못하는 그 차이.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가 아닌 때와 신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무슨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장님이었다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할 때는 초월적인 체험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일로 확인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분명하게 나와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과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매달리게 된 줄로 확인하여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은 식의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오, 난 예수를 믿지만 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어도 헛거란 말인가?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말이라 말입니다. 왜요? 육신으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간섭하시지 않는 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를 기뻐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간섭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슨 체험으로나 어떤 감각으로나 무슨 뭐 기적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가장 분명한 것, 장님이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으로서 확인되듯이 우리가 주를 몰랐고 반대했고 싫어했던 자로부터 주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소원하며 믿게 된 것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에 대한 보증이냐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는 그 시각을 가진 진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인데, 즉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덧입고 영광의 모습이 되고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완성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의 도장으로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역동적 사역으로서의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한 얘기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신, 왜까지 말고, 와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압니다. 성령이 와 계신 줄을. 그래서 우리는 신자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고 그 사역을 근거로 하여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거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 사역으로서 성령이 보증인이 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아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린 거기서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진술을 여기까지 확대합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정확히 오늘 본문에 나온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의 역동적 보증인으로서의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말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렵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장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나 혼자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그 영광과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 있는 일꾼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금 로마서 8장 10절, 11절 식으로 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가 승리케 하며 우리를 일으키고야 말고 완성의 자리에 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보증으로 와 계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요 하는 어떤 그 내용적 차원에서의 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그의 손을 우리 안에 넣으신 손수 그의 힘쓰고 애쓰는 일꾼을 우리 안에 넣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성령님을 파송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신자 된 것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상으로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장치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우리에게 해놓으셨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겐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하기 짝이 없는 보증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가보십시다. 여기도 같은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어 해서 죄송하지만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시면 구원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약속의 성령이라 그래요. 어떤 약속? 어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 소망할 것. 우리의 장차 얻을 기업.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기필코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어떤 약속?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 부활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자로 살게 한 것, 이건 약속이 아니죠.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그 이상 이제 시작한 이 구원의 영원한 영광된 최종적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서 그 약속을 분명케 한 도장을 찍는 것인데, 그건 성령님께서 도장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분명히 얻게 하기 위한 보증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분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 구체적인 적용의 그 시점에 오게 되느냐 하면,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옛 성품과 세상의 유혹에 유혹에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에 미혹이 됩니다. 우리 옛 성품의 그 구습을 쫓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세상도 얽어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래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잡아다니고 우린 거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글로 이렇게 눈알이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 끕니다. 우리를 잡아 끌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으로 끌고 옵니다. 그건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그 두 생각이 있고 두 발언이 있습니다. 두 요구가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그때마다 다르죠. 참 이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근하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이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을 참으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세상으로 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참으로 교묘한 겁니다. 지금 초점은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느 편을 들였느냐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중단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이쪽 생각과 이쪽 발언이 점점 목청을 높이는 것은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 혹은 보증으로서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그 표현의 정확한 경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이쪽 발언은 세지고 이쪽 발언은 더 열심을 내고 더 깊이 우리를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훨씬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안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늘 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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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한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속엔 사실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안 할 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자라서 괜찮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정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당한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딴 길로 가면 갈수록 세지는데 그 발언이 세질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세집니다. 순종을 하면 발언이 약해지냐면 순종을 하면 발언은 더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발언은 커지고 그 음성이 커지지만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맙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너 그래서 되겠느냐? 인 겁니다.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럼 쫓아가면, 순종을 하면 목청은 안 커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고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럼 목청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다르죠. 그런데 그런 오묘한 얘기는 우리 신앙 높은 사람끼리 언제 따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고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정확히 이 본문에 나오나 보세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태껏 제가 설명한 게 이 내용 속에 정확히 일치되는 걸 느끼시죠? 느낀다 그러면 안 돼. 이런 건 느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하자면 로마서 8장 이렇게도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얼른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오래가네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그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내용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우리 혼자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딴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딴 길로 간 건 아니에요. 딴 길로 안 간 건 아니지만 물론 딴 길로 간 거지만 그렇게 될까 봐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사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간구해. 그럼 그 간구는 누구 간구가 돼요? 누구 거가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 내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내가 성령님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요.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신자들을 그 구원의 영원한 목표에 궁극적으로 도달케 하기 위하여 보내신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보증으로 보내신 말하자면 일꾼이시라 말입니다.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들 우리의 옛 성품 혹은 세상의 유혹 악한 꾀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복된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성령님의 말씀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실패하고 한두 번 말을 듣고 점점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 세월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간 것이 어떻게 쓴 것으로 끝났는가를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쪽이 어떻게 이익인가를 경험으로 알아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첫 성경을 읽고 옛사람의 기록을 보고 처음부터 뜻을 세워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짧게 끝내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 끝에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신앙생활 50년, 6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한은 우리를 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살게 되는 모양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를 보시고 그 싸움이 갈등과 그 이런 일로만 부정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묶어놓으시고 실패치 않게 하는가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기까지 성령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날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 결과가 뭔가? 하나를 경험하시면 열 가지를 배워서 얼른 얼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완성만을 위하여 이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쁜 열매를 맺으시는 데까지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가 돌아오기 바쁜 인생이 되면 남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거룩한 열매를 맺을 틈은 없고 여러분 하나 돌아오기 바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가난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경이 이렇게 많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런 말씀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많은 열매와 함께 주 앞에 서시고 칭찬 가운데 서시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제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하옵시고 분발하게 하사 주의 자녀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영원한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